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의 기도는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언젠가는 드리게 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밖으로부터의 적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는 것이죠. 차라리 그 대적은 때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유혹들입니다. 그 유혹들은 쉽게 내가 대적하기도 어렵고 또 이기기도 밖에 있는 적들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내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욕망, 여기서 그만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유혹, 그냥 조금만 더 편안해지고자 하는 그런 충동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의 본성이 게을러서 편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본성이 늘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벌써 마태복음에서만 네 번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면 되시지. 왜 그 겟세마네까지 오셔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사탄과의 싸움보다 더 힘겨운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나 해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꺾는 것,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자기 부인을 위한 것, 이 자기 부인을 위한 자리는 곧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기도 이외의 자리에서는 자기가 부인되면 분노하겠죠. 대접 못 받으면 분노하고 서운한 일을 겪으면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한 일을 겪으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자리, 내가 부인되는 자리는 오직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이제 최후의 만찬은 끝났습니다. 또 세족도 하셨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찬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내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 아니에요. 발을 씻기는 것보다도 더 비천한 자리가 어디 있고,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고,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가 가장 힘든 일이겠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누구의 발을 씻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건 자기 부인이 없이는 궁극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신 후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 감람산 동편 기슭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에요. 뭐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금 그 자리는 이제 뭐 교회도 들어서 있고 유명한 뭐 관광지처럼 변해버려서 그 옆에 심겨 있던 올리브 나무 한번 보고 올리브 나무 앞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바위 위에 엎드려서 한번 같이 사진 찍는 것들이 일과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거처를 정하지 않고 늘 나오셔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 이 한적한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자리에 습관을 조차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다른 정보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를 한번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을 좇아서 이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을 말해요. 겟세마네. 갓 쉐만이라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이렇게 아람으로 또 발음을 하고 그걸 또 이게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겟세마네라고 썼지만 어쨌건 이 기름 짜는 틀이에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있다는 것은 그 옆에 올리브 과수원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거의 천년이 된 올리브 나무들이 살아있고 울타리를 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낮에 그 올리브 짜는 틀을 이용해서 올리브를 짤 것이고 수확기에 평소 때는 거기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그곳을 기도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오시면은 어쩌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종교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늘 나와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절기 때 올 때마다 그곳에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을 쫓아서 밤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많은 시간의 기도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정말 기적이 나타나서 무리가 모일 때는 그 무리를 뒤로 하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기적과 이사를 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늘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밑에 도도한 흐름이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흘러가는 도도한 흐름을 기도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뭘 하셨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오직 기도하셨겠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결국은 사탄을 꺾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만국 영화를 내게 주리라.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셨지만은, 그리고 그동안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셨지만은,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도 말씀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어쩌면 그동안은 혼자 기도해왔던 시간들이 많았을 터인데, 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내가 거기서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달라는 것이죠.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또 셋을 데리고 조금 더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니, 주님께서 좀 더 우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변화산을 다녀오셨습니다. 왜 변화산을 다녀오셨겠습니까? 어떤 몸으로 변화할 것, 부활의 몸은 어떨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제자들 데리고 지금 이 겟세마네로 가서는 지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성경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죽겠다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하시더니 그냥 태산같이 담담하게 멋지게 한마디 하고 가시면 안 되나? 자, 이제 때가 이르렀다. 나는 가노라. 뭐 이렇게 하면 가면 되지. 제자들 셋 불러놓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이렇게 모양이 다 일그러지는 걸 성경은 왜 기록하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첫째는 저는 성경이 이토록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멋진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할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했고. 난 성경이 이토록 정확하다는데 나는 신뢰를 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안 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포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졸기도 하셨고 목이 말라서 우물물을 청하기도 하셨고 그분은 정말 쓰러지듯이 잠이 들기도 했고 허기가 지지만은 먹을 수 없을 만큼 사역도 하셨고 우리의 일상 꼭 같은 일상을 그렇게 고된 일상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창이 찌르면 안 아픕니까? 메시아라면 안 아파야 됩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면 피가 안 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것은 우리하고 동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고민하여 죽게 되는 것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기도를 본받을 기도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주님께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하고 해 아래 둘이 같이 숨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드리면 어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에 같이 동행참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이렇게 솔직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준비되어 있으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땅을 치고 기도하듯 할 때는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모세와 아론도 이런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대개 손을 들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늘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누가 정말 통곡이 터지거나 소리 질러 기도할 때 우리는 같이 그 기도를 도와줘야지 왜 내 기도를 방해하느냐 사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힘을 보태고 같이 기도한다면 진정한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각자 와서 각자 기도만 아래고 가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다면은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 문제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그 잔에다가 모든 진노를 쏟아부은 그 잔을 마신다는 게 쉽겠습니까? 따라서 이 진노의 잔, 이 분노의 잔, 이 죄악의 잔, 어쩌면 이 잔은 인간의 모든 죄악이 담긴 잔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쓴 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잔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5편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악인들이 그 찌꺼기까지 마셔야 할 잔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마셔야 할 잔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냄새가 나도 그 잔을 못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의 잔을 어떻게 마십니까? 이사야서 51장 17절을 보면은 다시 이 잔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셔야 할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잔. 그 잔은 예수님이 마실 잔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마셔야 할 잔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셨으므로 우리는 그 잔이 구원의 잔이 되고 말았고 생명의 잔이 되고 말았고 회복과 치유의 잔이 되고 만 것이고 믿음과 소망의 잔이 되고 만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노의 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런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기도의 클라이맥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개인 것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해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의 끝에 모든 기도의 끝자락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어른스러운 기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새신자한테 새로운 가족한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들이 우리는 있듯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자기의 뜻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성숙한 기도의 끝자락에 드려야 마땅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꺾으시고 우리의 뜻을 꺾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도록 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었듯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40절 4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가 이걸 읽고 한 시간 기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나라가 이 지경인데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온 세상이 지금 팬데믹에 고통받고 있는데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뭐 미리 준비하시고 고난주간만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음성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친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느 자리에서든 골방이건 여기건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있으면 시험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왜 합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원하게 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그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질까 봐. 그래서 시험에 깨어있게 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하는 것은 한마디 기도만 해도 아버지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 내 원을 꺾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43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함께 나와 깨어 기도하라 하는 함께 요청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와서 보면 자고 와서 보면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와서 보시고는 됐다. 때가 됐다. 주님은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를 이미 이기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부탁도 제자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다 뿔뿔이 달아나게 됩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는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는 제자. 3년간 숙식을 함께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능력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로만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로는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잠잠히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는 것이 더 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들이 있고 급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는 정말 누구 의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힘이 딸릴 때는 주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기도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언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일이 아마 없을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듯 천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기도를 마칠 수 없었듯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기도로 이기셨음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로 이미 가는 걸음이지만 기도로 이기고 갔다는 것을 주님 압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기도로 먼저 이기고 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먼저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완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오늘 하루 이기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기도로 이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주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 기도로 채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용사들 위해 참된 기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